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여 거짓말이 아니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디모데 전서는 사랑하는 동역자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중 첫 번째 서신입니다. 개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는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올바른 목회에 대해서 제시해 주기 위해서 보내어진 목적 있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삼은 신실한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단에 대한 경계, 그리고 교인들의 윤리적인 권면 등 구체적인 목회 지침 내용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나이가 어렸던 디모데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이고 이 편지는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분위기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적인 영향을 받아서 다신 사상에 빠져들 수도 있었겠지만 디모데라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습니다.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이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에서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평온한 가운데 기독교 교육을 받던 디모데의 인생은 멘토 바울 사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의 계기를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운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핍박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바울의 모습은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온 디모데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또한 무척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디모데는 자신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영적 아버지 바울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도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으로 기반이 다져진 디모데의 믿음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점차 성숙되어져 갔고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동참케 하였다고 사도행전 16장 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것을 염려하여서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고 본격적으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디모데가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함으로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보내어준 서신들을 통해서 위로와 가르침을 받고 목회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곧바로 복음사역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상대방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멘토와 멘토의 상대방이 되는 멘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모세에게 멘토의 역할을 했던 장인 이드로가 있습니다. 이드로는 사위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케 함으로 모세와 더불어서 공동사역을 하도록 조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세에 이어서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멋진 멘토와 멘티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 명이 등장을 하지만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과 디모데가 아름다운 멘토와 멘티 관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세대가 다르고 성격과 인품도 달랐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이보다 더 더할 수 없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에는 선한 양심을 버리고 파선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이 안전하게 항해하지 못하고 파멸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서 극단적인 이단자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교회를 혼동스럽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출교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였고 출교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직장이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도 아름답게 잘 살고 싶어 하고 또한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라고 번역된 프로토는 시간적인 우선보다는 중요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비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에서 바울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시제인 현재형을 사용함으로 기도의 중요성과 더불어 기도의 권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염두에 둔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선입견을 넘어서 인간의 관습이나 제도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사역과 목회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것, 해주고 싶은 말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역하기를 누구보다도 바울은 원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많은 말 중에, 당부하고 싶은 많은 말 중에 바울은 모든 사역들 중에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당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매순간 경험하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재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여러 부교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전 인도 봄베이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동역하는 다른 동역자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봄베이 한인교회 교우분들 중 몇 분은 디모데와 같이 저를 나약하고 연소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되고 나니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의 영과 저의 혼과 저의 육이 살기 위해서 더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저의 경험과 저의 판단과 저의 고집만으로 목회를 했더라면 저는 현재 이 자리에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사해 보이지만 각각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간구란 헬라어로 데에시스입니다. 특별한 위기나 어려움, 특별한 필요를 느끼게 될 때에 탄원하는 의미에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절박한 상황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프로시퀘입니다. 일상적인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할 때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도고는 엔튜 크리스인데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타인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경우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약을 하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길 원할 때에도 누군가를 중보해야 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할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잘 하는 일이나 익숙한 일을 먼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밤새 수고하고 노력한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허사가 되듯이 하나님께 먼저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사역의 순서를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의 우선순위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며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절대 한계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날에 사역을 마치고 나서도 또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로 사역을 예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깨우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은 의도가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기 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절망 가운데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기도만이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본을 살펴보면 소아시아 지방에 선교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지시를 따랐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세우고 선교 역사의 문을 여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느헤미야서를 보면 15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성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치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내용의 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은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당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오늘 겪는 모든 일도 아시며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모든 일의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맡겨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중요한 사역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고유 사역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키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전과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4쪽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죄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과 이 민족을 보며 하나님, 이 시대가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찾지 못할 때에는 주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도 선교사를 지낸 웨슬리 듀엘 박사가 쓴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라 라는 기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있는 일부 내용입니다. 루이스 섬의 바르바스 마을에 사는 두 여자 노인이 그들의 마을에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를 시작했다. 밤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했다. 몇 달 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몇 명의 경건한 청년들이 그 마을의 반대편에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밤마다 모이기 시작했다. 노인들이 계속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명한 덩컨 캠벨 목사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르바스 마을에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1949년 12월 덩칸 캠벨은 마침내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헤브라데스 열도에 도착했다. 여러 날 밤 집회가 있은 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마을에 임했으며 통회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시작된 부흥은 마을에서 마을로 확산됐으며 전 공동체들이 변화될 때까지 1949년에서 1953년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 집에 있다가 갑자기 강력한 성령의 책망이 임해 고꾸라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길을 가다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자들도 있었다. 결국 술집들은 영업이 안 돼 문을 닫았고 군중들을 집회 장소로 실어 나르기 위해 섬 각지에서 동원된 버스 행렬이 꼬리를 이어 집회 장소에 속속 도착했다. 때로는 새벽 2, 3시까지 집회가 계속됐으며 주일 아침 예배에 4, 5명의 신자밖에 참석하지 않던 교회들이 매주 차고 넘쳤다. 여러 지역에서 기도 모임이 생겼고 이 기도 모임은 마을 생활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두 할머니의 중보 기도가 가져온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었던 것이다. 웨슬리 듀엘 박사는 기도를 통해 도달하지 못할 거리가 없고 기도를 통해 넘을 수 없는 벽도 없으며 기도 앞에 입장 불가 표지판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위험천만한 모험이며 막대한 손실이며 교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자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몇 천만 미터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망원경보다도 훨씬 뚜렷이 천국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해나갈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내나 남편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의 직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다스려갈 수 있고 기도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잡고 민족을 고칠 수 있으며 또한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땀 흘리며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올림픽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야 기도하겠다고 기다려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참된 평안이 기도 사역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과 복도 원합니다.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는 고요함과 평안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고요함이란 환경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질서나 환경이 고요하고 어려움이 없어야 삶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많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이 아프거나 괴로운 일을 자꾸 겪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외부 환경이 아무리 풍요하고 고요하다고 해서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과 내부가 모두 평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과 단정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경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정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수요 성격 공부에 오시기 전에 혹 누군가와 관계가 꼬여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아마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 외적으로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 중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당시의 상황은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네로의 박해 아래 그리스도인들이 숨죽이며 살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두시고 나라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권세자들이 아무리 합당치 못한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의 안녕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와 사회가 평안한 상태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안정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단지 위정자들에게 밀착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와 안녕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은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국군의 위용과 발전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씩씩한 군인들에 의해서만 안녕이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안녕이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안녕이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릎 꿇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의해서 안녕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경험과 연륜 그리고 역사와 전통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쓰여집니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모든 일을 풀어가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의 유형을 나누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쁘다형, 할 일이 많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망설임형,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포기형,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그만두는 사람, 천하태평형,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넋두리형, 자신의 신세타령만 하다가 기도를 끝내는 사람, 과시형, 대중기도는 유창하게 잘하지만 실제로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 자기 핑계형, 기도는 아무나 하나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의심형,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게으름형,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 무지형,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우님들은 해당되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으로 자신을 합리화할 때에 가장 기뻐할 대상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속에서 인간을 끊임없이 스스로 속게 만들며 비웃고 있는 사단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구경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지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공중에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새를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은 막연히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은 부지런히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중요하게 행해야 할 첫 번째가 기도하는 일이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이며 그것이 참된 것을 아는 때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신앙생활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다섯 처녀가 안타까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중 다섯 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을 구하러 갔다 와야만 했습니다. 기름을 구하러 다녀오자 잔치집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잔치집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 가족을 제외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었습니다. 오랜 기간 배를 지으며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방주가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참된 것을 아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사는 길은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도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핍박 속에 있지만 그래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방해 세력이 있을 그때에 먼저 기도할 것을 교회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은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남과 북이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이때에 서로 자기 주장과 이권만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정치인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계층 간의 간격이 더 벌어져 전혀 좁혀질 기회가 없어 보이는 이때에 경제적인 대공황이 불어닥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이때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비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때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도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이 시대의 신음소리를 민감히 들으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기도의 자리를 확고히 지켜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가정과 사회, 경제와 정치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 곳곳에 세워두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창한 것을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알아드리는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 중심으로 먼저 행해야 하는 일이 기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지하며 스스로 살아가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기도의 자리를 지켜감으로 우리를 위해 이 시간도 중보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진리 되신 주님이 이 땅을 향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드립니다. 진리 되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